오늘은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봉독해드릴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그래서 실수 중에는요, 추억에 남는 실수가 있지만 어떤 것은 치명적인 실수도 있기도 합니다. 말의 실수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후회가 되는 말, 이것을 참 남겨서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는 우리 몸 중에 가장 길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혀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혀를 능히 길들일 자가 없나니. 말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말의 실수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의 실수가 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실수가 줄어든다는 것이 왜 신앙생활에 중요할까? 하나님은 말과 생각, 말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따르는 것을 주님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을 부른다면 실수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말한다면 아주 습관적인 실수입니다. 우리 교회 남자분들 중에 아내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도 함께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남자 교인분이 와서 함께 저를 껴안으면서 고맙다고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진심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국 가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참 어렵습니다. 예. 왜 나를 사랑해? 예. 자매들이 일하면서 제 아내가 옆에 있는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면 굉장히 난처해지는 겁니다. 무엇이 껍데기로 말하는 건지, 무엇이 마음을 담아 말하는 건지 우리도 이 정도는 분별합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분별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32장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실수하기 아주 쉬운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순종과 비슷한데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순종으로 인정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이것도 순종으로 좀 여겨주시기를 굉장히 기대합니다. 오늘 민수기 32장은 광야 40년이 다 끝나가는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복이 끝나면 열두 지파에게 그 모든 땅을 나눠주기로 하나님 약속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서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오늘 읽은 1절로 5절의 내용은 이 열두 지파 가운데 두 지파가 다른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것 하지 않고 이쪽에서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지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이 흐르는 이곳에 위에 야르뭇강이 있고 그 야곱이 회개했던 얍복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모압을 거쳐서 21장의 암몬까지 정복하고 이쪽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가 길르앗입니다. 이 길르앗이란 땅이 두 지파, 르우벤과 갓 지파가 달라고 하는 땅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은 이 요단강 서편 땅입니다. 나중에 이 땅이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로 나눠지는 이스라엘 유다로 나눠지는데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쪽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이 땅에서 정착하겠다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고생해서 와놓고 우리 여기서 좀 살면 안 되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빨간 점이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이 모압 땅에서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정복해야 될 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대 이스라엘의 지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지도는 갈릴리와 사해바다 서편입니다. 남쪽에 이집트가 있고 동쪽에 요르단이 있습니다. 이 요르단에 우리 교회가 피아노를 기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이 있고 여러분 오른쪽에 이라크와 남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 골란고원 전투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군대 10배가 넘는 이 아랍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골란고원. 이 골란고원을 놓고 왜 이렇게 전쟁을 하냐면 이 골란고원은 성경에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바산 지역입니다. 가축을 기르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살찐 소들을 기르는 아주 중요한 땅으로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에서 얘기해왔습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아까 지도로 가볼까요? 오늘 여기에 길르앗이라는 지역과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느보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느보산에서 누가 죽죠? 모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르앗과 느보산이 약속의 땅 오른편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오늘 우리 말씀을 읽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을 달라고 했는데 결국 가나안 땅을 나중에 정복한 다음에 열두 지파는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두 지파가 나눠지는데 땅을 갔는데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해프 므낫세 2분의 1은 이쪽 동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이쪽에 자리를 잡는데 그 다음 한국말로 볼까요? 네, 속이 다 시원하죠? 네. 이렇게 자리를 잡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두 지파, 르우벤과 갓 지파는 동쪽에서 우리는 살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를 1절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첫 번째 이유가 소유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은 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재산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원망하며 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 감사하며 사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소원은 가축을 잘 기르고 싶은 겁니다. 가축대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오면서 아마 잘 관리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 될 만한 곳에 사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업예배를 드리러 가면, 아니 그 개업예배 전이죠,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가보면 알겠어요 제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이것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축을 잘 기르고 싶은 성공지향적인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볼 때 이 땅이 좋아 보이는데, 한 동사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실까요? 붉은 글씨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to see, 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보셔야 합니다. 욕심으로 보면 문제가 생기죠. 이 본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잘 보면 인생이 살 수 있는데 잘못 보면 인생을 망칩니다. 이 세상에는요, 불행하게도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사기꾼들의 수법이 능수능란하기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10만 불 투자하면 50% 이자 줄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 욕심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사기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본다는 단어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라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라아흐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하와의 이야기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다음은 제가 읽을게요. 무슨 나무예요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동사가 문제입니다. 보고 지나먹지. 그걸 남편한테 줘서 같이 먹어버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죽은다고 했는데, 정녕 죽으려고 했는데 좋아 보이니까 말씀이 사라지는 겁니다. 말씀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버릴 만큼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인류의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본다는 단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가축 때문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목자들끼리.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이 동사는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아직 멸망시키기 전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시킬 도시라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오늘 서로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오늘 젊어 보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젊어 보이신다고 하면 기분이 좋으신데, 젊어 보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당신 늙었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젊은 사람한테 젊어 보인다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택하고, 자기가 욕심을 내서 택하고,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되어 멸망당합니다. 더 안타까운 본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것을 보고 범죄한 다음에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여버립니다. 타협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타협은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 봐주실 것 같은 겁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길르앗 땅을 본 것입니다. 가축을 기르게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버릴 만큼 좋았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두 지파는 32장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땅은 길르앗은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하나님이 승리케 해서 얻은 땅인데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타협할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타협을 선택할 때 꼭 하나님의 이름을 끼워넣고 싶어합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흉내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모세에게 지금 두 지파가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 우리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는 그쪽 안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냥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전쟁 안 치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우리 그냥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이 땅에서 정착하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 타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불순종하고 어기게 되는 것인지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누구한테 하신지 아십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도착하기 600년 전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시고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6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600년 동안 공이 들어간 말씀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자식 주겠다고 했더니 10년을 기다려 못 기다려서 하갈에게 아브라함을 넣어서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아브라함 설득하는데 주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세를 들어서 때가 차서 이제 좀 보내려고 하는데 안 가겠다고 우기고 그렇게 말을 잘할 줄 주님이 창조해놓고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할 줄 모세가. 여러분 600년 동안 계획하신 것을 지금 마지막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들은 600년 동안 주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타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버리고 삼류 대체물로 내가 목적지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600년 동안 준비하셨는데 이들은 하루 만에 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타협의 위험입니다. 도표를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과 느보산이 있습니다. 왼쪽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디서 죽는다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었습니까?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신명기 두 번이나 여호와여 나로 요단을 건너가게 하옵소서. 저 땅에 들어가서 한번 깃발 한번 여호와 니씨 깃발 한번 꽂게 해달라고. 주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약속의 땅은 서쪽이지만 모세는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서 죽었지만 모세는 순종의 땅에서 죽은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다가 마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편인데 모세는 순종이고 르우벤과 갓지파는 불순종으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고 싶지만 순종을 위해서 느보산에서 죽는 모세가 있고, 가라고 하시는데도 여기서 살겠다고 버티는 두 지파가 있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첫 번째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신 그 끝까지 가봐야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보화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데리고 번제물로 바치러 오라고 눈물 흘리면서 너무 힘들게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이틀 만에 도상에서 주님은 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왜? 거기에 숫양을 준비해놓고 거기서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90%가 아닙니다. 95%도 아닙니다. 100%로 원하십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두 지파를 향해 모세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있냐? 얘네들은 지금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서 지금 퍼지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7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여. 너희가 안 가겠다고 나오면 얘네들이 갈 것 같아? 너희들이 주는 안 좋은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지 알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악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사람들을 살리는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모세가 설명하냐면,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행동은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갔을 때 우리 못 간다고 악평해서 많은 사람을 낙심시켰던 일과 똑같은 거다.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을 나게 하십니다. 32장 10절.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께서 진노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Wholeheartedly, 마음을 다하여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그렇게 안 따랐다는 겁니다. 12절 그러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Wholeheartedly. 이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Half-heartedly. 적당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은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최고를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도 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의 눈이 있고 믿음도 눈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의 눈은 눈에 보이는 최고를 가지고 싶어합니다. 네, 믿음은, 믿음의 눈은 여호와의 말씀에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결론입니다. 14절.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뒤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아주 개대해서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만드는 도다.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등지고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 버림받아도 괜찮겠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두 지파는 결단을 합니다. 두 지파는요,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17절,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과 모든 부녀들은 여기다 견고한 성에 거주하게 하고 우리는 그러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모든 지파보다 앞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바뀐 겁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살겠다는 거 이제 접고 타협을 접고 우리 전쟁을 끝까지 해서 모든 지파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 다음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이 이 땅을 다 정복해서 싸울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결정도 실수할 수 있고 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한 채로 있으면 안 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마음의 부담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살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들은 돌아가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다 싸우고 모든 이스라엘 열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까지 차지하면 땅이 좁아지니까 거기다 차지하시고 우리는 요단 동쪽을 받으니까 이쪽에는 땅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군대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들에 앞서서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하고 이스라엘 가정의 한 가정 모든 가정이 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들의 결정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기꺼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끝까지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세는 이들의 마음 태도가 바뀐 것을 알고 그들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여러분 돌이키기 전까지는 절대로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땅을 보고 정착하고 싶어 했다가 모세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들에게 확인을 합니다. 이 말을 잘 지키라고.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싸우되 21절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다 쫓아내시고 22절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너희가 끝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그것은 타협이 아니라 순종이다 돌아오겠고 이 땅은 너희가 달라고 한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소유가 될 것이다. 끝까지 잘 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싸우는 척하다가 다 뒤로 빠지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그리고 무서운 말을 합니다. 너희 죄가 너를 끝까지 찾을 거다. 네가 죄가 없다고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타협은 주님이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24절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 건축하고 너희 말한 대로 하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모세가 갓 자손, 르벤 자손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이제 부담 없이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순종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그러나 너희가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 땅 못 가죠.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어느 곳에 있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32절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들도 답변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또 배웁니다. 실수할 수 있는데, 타협을 할 수 있는데, 넘어질 수 있는데, 아, 순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구나. 타협했던 자리에서 순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 이 단어가 뭘까? 아니, 이 행동이 뭘까?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타협에서 순종으로 가는 길은 돌이킴입니다. 돌이켜야만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네 배나 갚고 돌이켜야만 순종이 됩니다. 타협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있어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절대로 순종이 아닙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본 순간 타협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눈도 잘못된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 실수들을 인생에 남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욕심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본즉. 그러나 이 똑같은 동사가요, 하나님께도 적용됩니다. 하나님도 보십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누구를 창조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주님이 헷갈리신 적이 없습니다. 남자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남자다우시길 바랍니다. 남자분들 갱년기에 와도 남자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분들 여성다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혼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자녀들에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남자가 남자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3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 보시는데요,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very good.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실까요?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죠. Very good. 한번 해주세요. You look very good.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보고 따먹어 버리고 다윗이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범죄해버리고 그 범죄한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Very good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도 보십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것을 보고 타협하고 불순종하고 죄에 빠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1번 심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까? 2번 너 끝이다 라고 말씀하실까? 3번 잘 모르겠다. 몇 번입니까? 아니 좀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넘어졌을 때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너 끝이다 안 본다 이제는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세 번째 답을 잘 모르겠다. 모를 때는 안전한 걸 택하셔야 합니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내가 정말 넘어졌을 때 주님이 여전히 보시기에 좋았을까? 이를 악물고 말씀하시겠죠? 좋다. 아니면 우리를 버리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것이 주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님은 보십니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를 바라보는데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러 가는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끝장내시지 않습니다. 3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죄로 넘어졌을 때 사랑과 고통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공의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끝장내시지 않습니다. 꼭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니? 그리고 다시 한번 21절 보여주실까요? 가죽옷을 지어입히십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죄로 쓰러진 우리를 위해. 그리고 주님 꼭 용서하시기 전에 그 죄에 대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에 롯이 멸망해 갈 때 하나님은 롯을 끝장내지 않으셨습니다.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그 롯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주십니다. 마구 끝장을 내시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의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 누구 장례를 마쳤는지 아시겠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장례식을 끝나고 혼자 된 여자 밧세바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나쁜 짓 한 것을 선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공의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사건은 가정이 깨어지는 사건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은 이혼했어야 합니다. 인생의 절망이 올 수 있는 사건입니다. 세상에, 만약 다윗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았다면 밴쿠버 칠리왁에서부터 노스쇼까지, 아니 에드먼턴까지 소문날 일입니다. 세상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을 보고 계십니다. 인생의 끝이고 벼랑 끝에 떨어져 자살하든지 창피하게 평생을 사는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너는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즉 돌이킬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말씀이 오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 사이에 공통적인 것이 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인간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주님은 이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Very good.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는 다윗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더 말이 안 되는, 심지어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사건들이 그 뒤에 펼쳐집니다. 다윗이 범죄했던 그 여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바세바입니다. 처음에 임신했던 아들은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이십니다. 엄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한 다음에 둘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디디아, 솔로몬입니다. 정말 놀라게 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윗이 범죄한 그 여인, 인생이 끝장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바세바의 둘째 아들, 본분이 아니었던 둘째 아들 솔로몬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이 정도로 회복시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불공평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한 놈에게 이렇게 위대한 축복을 주십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입으면 주변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타협하고 불순종하는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돌이킨다면 세상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회복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 집안에도 베푸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실수와 타협,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불순종, 그 자리에서 오늘 돌이키는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떠나자는 것입니다. 몰래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질질 끌고 가지 말자는 겁니다.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윗은요, 자기 후손으로 바세바와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만약 이걸 알았다면 지금도 천국에서 박수를 치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마지막 때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마치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면 365일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두 지파의 이야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두 지파에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32장 23절, 너희 설렁설렁하면, 겉으로 흉내만 내면, 영적 전쟁하는 것 같이 흉내만 내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거야. 진짜로 싸워야 돼. 이들은 진짜로 싸웠습니다. 타협과 순종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며 사시면 안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이 백성들은 돌이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에 가서 끝이 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모든 전쟁을 끝나고 마지막 여호수아 22장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이제 므낫세의 반 지파까지 합류합니다. 불러서 말합니다.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3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4절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아까는 타협으로 가질 건데 이제는 순종으로 받는 겁니다.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순종하라고 끝까지 부탁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다 순종했으니 이제 그 땅을 가지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마지막 6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여호사가 그들에게 블레싱을 해주십니다.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동편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제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마음 편안하게 이제 순종의 땅에 사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순종의 끝이 어딜까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순종의 끝, 어떤 일에 대해서 순종할 때 순종의 끝, completion, 그 일의 순종의 완성이 언제이고 어디일까? 오늘 여기에 이 르우벤과 갓지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종을 끝까지 했을 때 그 순종이 그 챕터가 끝나는 자리는 언제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김 집사, 그렇게 힘든데 순종하느라고 수고 많았다. 너 이거 순종하느라고 참 수고했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 순종은 끝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의 완성은 수고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 일마다 언제 순종이 완성되는지 아십니까? 너 힘든데 수고 많았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놓여있는 한 가지 한 가지 일마다 참 어려운데 순종해서 고맙다 수고하였도다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 끝이다고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윗을 버리셔도 그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이켰을 때 그의 둘째 아들이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조상이 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역사입니다. 너무나 불공평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잘못 살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되는 것입니까? 365일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끝은, 순종의 완성은 주님께서 너 참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듣게 하